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이연파입니다. 번, 테일러 스위프트, 라나 델레이, 로드의 공통점은 잭 안토노프의 천재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미가 3년 연속으로 선택한 올해의 프로듀서 잭 안토노프의 음악과 함께하는 24년 어버이날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대접받을 일 있는 모든 어버이날에 해당하는 청취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의 코드는 우울함이에요. 라나 델레이 적당합니다.
날도 오늘 축축 처지거든요.
좋습니다. 짧은 봄 장마철에 라나 델레이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나 델레이의 화이트 드레스가 오늘 첫 곡입니다. 요즘도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모두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때는 문화시장도 코로나에 발맞춘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라나 델레이에게 얼마나 기대하는 게 많았겠습니까?
20년, 21년 이때 나온 팝음악들을 들어보면 고립감 같은 것, 막연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노래한 팝음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립감의 제왕 라나 델레이의 2021년 곡 White Dress를 듣고 왔습니다. 상처와 과시욕을 이렇게까지 잘 섞는 아티스트가 있는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받았던 충격, 그리고 죽는다는 말을 안 하고 죽음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있는가?
계속 자기 어떤 노스탈지어 같은 것들을 막 늘어놓는데 그 종착역에는 그런 정서가 네. 담겨있죠.
떼부자들도 팬데믹 때는 방 안에 콕 뺏겨 있는 건 다 똑같았어요.
그때는 테일러 스위프트,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냈던 포크로어나 에버모어 이런 앨범들을 보면은 그 전작들과 너무 달라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화이트 드레스 노래는 딱 어떤 분이 들으면은 그냥 라나 델레이의 여타 노래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보컬도 다른 노래들보다 좀 질감이 달라요. 네.
혼자 확 튀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라나 델레이가 이 라나 델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전 리즈 그랜트라는 포크 가수로 활동할 때의 목소리 톤과 좀 더 비슷하고 왜 이렇게 목소리 공기가 많아?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듣고. 네. 네. 그 보컬 톤으로 감정을 이야기하죠. 네. 가수가 그 고립감이나 상처 같은 것들을 작품에 녹여냈는데 그게 너무 잘 녹아들어가 있어서 표면에서는 안 보일 만큼 잘 만든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노래처럼. 이 노래는 팬데믹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방 안에 갇혀있는 이 부자 뮤지션들이 생각해봤을 때 모든 게 후회스럽잖아요. 잠이 안 오면. 실제로 이 노래의 주제는 아 음악 시작하지 말걸 인데 네. 과시욕에 차 있고 출세하고 싶었던 19살 소녀가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날의 참상을 떠드는 노래.
하지 않고 생략하고도 이 뮤직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은 슈퍼스타가 네. 느끼는 이 현타.
그렇죠.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죠.
살아남았다는 건 곧 PTSD가 가득하다는 거니까 전쟁터에서.
예. 그 PTSD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다음에 ANW를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의 라나 델레이 편을 다시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를 포함해서 오늘은 대부분 잭 안토노프가 쓴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하죠. 라나 델레이의 화이트 드레스로 24년 어버이날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AKA 테일러 스위프트 주간이지요. 음악을 듣고 음악 이야기하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가 이달을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24년 6월 1일 이후로도 아이튠즈와 팟빵을 포함한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고요. 음악과 함께하는 보이는 팟캐스트도 유튜브에서 계속됩니다. 스포티파이로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업데이트 안 된다고 놀라시면 안 되고요. 다른 플랫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확인하죠.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송 차트를 들고 오신 이연파 크리에이터의 사정을 전 세계인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하죠, 사실.
네. 빌보드 핫100에서 해일이 들이닥쳐가지고 모든 아티스트가 다 쓸려나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끝머리쯤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뭐가 있어 보이는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송 차트를 25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5위 퓨처 메트로 부민 켄드릭 라마의 Like That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서 예측했던 대로 이 디스전의 결말은 초라하고 바보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읽는 연습. 24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But Daddy I Love Him. 23위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Florence and the Machine의 Florida. 22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 21위 시저의 Saturn. 22위 마이크 타워스와 Bad Bunny의 Adivino. 19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Guilty as Sin. 18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Who's Afraid of Little Old Me. 17위 The Weeknd, Jennie, Lily Rose Depp의 One of the Girls. 16위 Taylor Swift의 My Boy Only Breaks His Favorite Toys. 15위 Tate McRae의 Greedy. 14위 Russian, Rao Alejandro, Ira Star의 Santa. 13위 Teddy Swims의 Lose Control. 12위 Taylor Swift의 So Long London. 11위 Taylor Swift의 Down Bad. 12위 Shabuzi의 A Bar Song Tipsy. 9위 Ariana Grande의 We Can Be Friends, Wait for Your Love. 아리아나 그란데의 새 앨범이 나와서 이 싱글 하나만 계속 차트에서 보인다는 게 슬플 지경입니다. 나쁜 성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괜찮은 앨범이고요.
8위 디오의 End of Beginning이고요. 7위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6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I Can Do It With a Broken Heart. 5위 호지어의 Too Sweet. 4위 플로이 매너 크리스 MJ의 Gate Only. 3위 아르테마스의 I Like The Way You Kiss Me. 2위 사브리나 카펜터의 Espresso. 1위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포스트 말론의 포트나잇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든 노래들은 빌보드 이번 주 싱글 차트에서 1위부터 14위를 도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빌보드 핫100 차트 예를 들어서 10위권까지 갖고 왔다 하면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만 줄줄줄 읽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이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빌보드 핫100에 들어와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싱글로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내단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평생 차트 봐왔지만 이런 주는 처음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완벽하게 테일러 스위프트로 좀 채워져 있고
1위부터 5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근처에 기록도 없어요. 저는 떠오르지 않아요. 빌보드 핫100에 5위 안에 3곡, 4곡 정도가 올라간 기록을 비틀즈와 50센트가 가지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것도 어렴풋해서 기억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1위부터 14위가 한 가수의 한 앨범의 노래인데.
네, 1위부터 10위까지 1위로 채우는 본인 이름으로 채우는 기록도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앨범 때도 했던
맞습니다.
네.
본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들을 수 없는 이번 주 모든 차트의 1위 곡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포스트 말론의 포트나잇을 듣죠. 화장을 지우니 포스트 말론이 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트나잇을 듣고 왔습니다. 뭐 아유 굳이 비교해 봅시다.
어떤
그나마 비교? 비슷해 보이는 허약한 사례들을 21세기에는 딱 한 번 그나마 비슷했던 카니에 웨스트가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앨범을 냈던 2010년 그때는 07년에 Graduation, 08년에 808 Heartbreak를 연이어 성공을 시키고 시장의 원탑 상수가 되어 있던 때
그랬죠.
였었어요. 저 어릴 때로 말할 것 같으면 20세기에는 82년 스릴러, 87년 배드를 내놓고 예. 그냥 팝을 대신하는 이름이 이미 되어 있던 마이클 잭슨이 92년에 데인저러스 앨범을 이런 앨범을 낸다. 데인저러스라는 이름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때는 언제냐? 마이클 잭슨 당에서 강아지를 공천 줘도 당선되는 수준인 때.
가능하죠. 그때 MJ라면.
네.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번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보다 몇 배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MJ를 이어가는 이름, 오히려 더 큰 이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됐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MJ가 그만큼, MJ가 팝이란 단어를 존재한, 팝이라는 단어를 대표하는 존재이긴 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는 또 그와는 다른 맥락의 상징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테일러가 그래미에서 새 앨범 나와요라고 예고하고 나서 세 달 만에 앨범이 나왔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죠. 네. 일주일 만에 지금 10억 건의 스트리밍 돌파했고 포스트 말론도 한동안 좀 커리어에 정체기가 있었는데 덕분에 핫백 1위 넘버
말론을 살렸어요.
오랜만에 네.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앨범이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최고의 상업적 성과를 안겨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팬들 사이에서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카니에도 MJ도 앞에 두 앨범에 비해서 인기가 정점에 올랐을 때 그 앨범의 평가가 조금 더 나빠요.
Dangerous가 그랬잖아요.
네.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도 왔다 갔다 합니다. 평론가에 따라서. 저는 뭐 한 번밖에 다 안 들어봐서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겠고 다만 그냥 아유 이 프로덕션이 뭐 못할 리가 있나 정도의 생각으로 접했고
깔끔하죠.
네. 네, 이 첫 번째 싱글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싱글이 무슨 소용입니까? 모든 노래가 지금 다 차트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이 첫 번째 싱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신스팝을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채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전 앨범에서 예. 그... 얼마나 녹아드는가를 궁금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하면 잘하겠지.
팝스러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최근에 몇 년간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는 계속 신스팝을 해왔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디적인 접근을 취했던 포크로어 앨범처럼 굉장히 정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루하다는 반응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잭 안토노프와의 협업을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팬들의 현지 네. 반응도 꽤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죠.
라나 델 레이가 보여주는 우울함의 일부를 테일러 스위프트가 흡수한 것 같은 그림이 조금 나왔는데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팬들이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맥스 마틴과 다시 하면 안 되냐는 반응도 있어요.
네. 그냥 뒤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고 들어도 되는 100만 불짜리 그 미소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냐는 말을 팬들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위프트가 어떤 장르를 내놓든 이제 팬들은 스위프트가 가사에서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긴 해요. 근데 스위프트의 음악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또 이 가사의 맥락, 가사가 만들어진 맥락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메타포들을 많이 쓰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7년 동안 만났던 애인과 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밴드 보컬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가 갑자기 NFL의 거대한 남자와 또 사랑에 빠지고 이 과정들이 앨범에 모두 녹아있거든요.
주로 사랑과 집착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만났던 밴드 더 1975의 보컬 매트 힐리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앨범에 크게 할애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주 고맥락 아티스트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니아가 너무 많은.
이게 BTS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BTS는 군백기가 다가오면서 이제까지 팀에게서 볼 수 없었던 멤버들의 색채를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내놔도 팬들과 가수가 함께 새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기대를 그대로 가져간 채로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칸예도 MJ도 힘들었습니다. 이 힘들다는 표현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는 뭐 자기 하고 싶은 음악 안 했겠습니까? 다만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즐겁게 하기에 팬이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났을 따름인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로 말입니다.
그럴 겁니다.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 하는 얘기하는 날은 아닌데 차트 얘기하고 넘어가서 또 테일러 스위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잭 안토노프는 정말 많은 가수들의 음악을 써줬지만 어쩌다 보니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도 정말 많이 써주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 앨범 포함.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래미 어워드가 논 클래시컬 올해 프로듀서 상을 주요 부문에 포함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 이름이 됐죠.
근데 그 주인공은 역시 잭 안토노프입니다.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근데 사실 전 세계를 강타한 노래 We Are Young. 이 번의 기타리스트였을 때만 해도 이 그림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펀이라는 밴드 처음에 만나고 기대 크게 했던 평론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나이든 평론가들은 뭔가 글램락을 이렇게까지 재해석을 잘할 수 있는 밴드가 또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랄까 후대로 갈수록 밴드들이 감정선의 과잉을 줄이고 뭔가 자기 자신에 훨씬 더 집착하고 음악적인 파편화가 심해졌달까요? 우리 이제 영국 락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기 비하 열심히 하고
그렇죠.
포기를 열렬히 합니다. 펀은 그런 색깔이 아니었어요.
그런 글램락이라든가 혹은 예. 80년대 퀸을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죠. 이게 웬 퀸?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놓고는 청춘의 찬가가 될 수 있을 법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펀의 여정이 거기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너무 좀 허무하게 네. 좀 끝난 감이 있어요.
펀이라는 밴드가 그 정도 반응을 얻었으면 사실 원래 직업이 작곡가였어도 작곡 안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앞에 나가서 보는 게 더 쏠쏠하죠. 어차피 자기 곡 쓰고. 계속 밴드의 프론트맨으로 남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렇죠. 아, 물론 프론트맨은 보컬 네이트 루스였지만 어쨌든
이제 원맨 밴드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잭 안토노프의.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네이트 루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악기 못 다룬다. 대신 멤버들이 말하길 하지만 넌 목소리가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네.
결국 음악적인 핵심 브레인은 제가 안토노프였죠.
그죠. 김성재와 이현도죠.
오.
네. 근데 그런 인물이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하고
맞아요.
작곡을 할 때 작곡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랄까요? 프로듀싱의 최종 책임자?
그렇습니다. 헤드 네. 셰프 같은 느낌.
같은 인물이 돼서 스타를 거의 만들어내는데 그 스타는 역사상 최고의 여자 가수들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여성 뮤지션들과의 협업에서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점이 재밌어요. 본인도 인터뷰에서 나는 계속 예전에 스틸 트레인이라는 펑크 밴드를 했을 때도 그렇고
밴드 여러 개 했습니다.
네, 뻔을 할 때도 그렇고 네. 계속 마초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가 지금 나는 요즘 여성 뮤지션들과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 뮤지션들과의 작업이 내 진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주된 브레인이 되었을 때 하고 그 조력을 하는 위치에서 보여주는 능력이 각기 다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이 모두 뛰어난 사람 참 드물고 이 사람이 한 절반 정도는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그 두 스타의 노래를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라나 델레이와 테일러 스위프트.
방금 듣고 왔죠.
이 둘의 컨셉은 아주 범용성이 넓고 설득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남성성 같은 게 없어요. 예. 은은하게 본인 캐릭터일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성적인 많은 것들. 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잭 안토노프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중에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두 곡 못 들을 게 뭐예요?
그럼요.
이번 주는 특히나 Out of the Woods 2014년 노래를 듣고 오죠. 2012년이면 제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안 듣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방송을 하느라 많이 바빠졌고 인생사도 많이 변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나왔던 펀의 앨범은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사서 들었어요.
잭 안토노프가 2012년에 펀을 내놓고 대성공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4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Out of the Woods는요. 그 배경을 가지고 들으시면 본인 캐릭터 절반 정도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Are Young이나 Some Night에서 듣던 그 느낌 있죠, 지금 이 노래.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재밌는 게 이 노래가 실린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 앨범이 발매되기 몇 달 전에 또 자신의 제가 안토노프가 자신의 솔로 프로젝트인 블리처스의 첫 앨범을 냈어요.
그렇죠.
또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사운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리처스의 와일드파이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일부 보컬을 샘플로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조용히 스며들어 놓고 그렇죠. 있어요.
뭐 아마도 뭐 중간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혼자 다 했을 리는 없고 중간에 어떤 뭐 A&R이 이런 음악을 하는 작곡가가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고 한다. 들어보시라. 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이 밴드에 이런 음악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부터 캐릭터 맞추기를 했겠죠.
정확히는 13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제간 토노프와 어떤 OST 같은 노래였나 작업을 했었는데
Sweeter than the Fiction이죠.
맞아 맞아.
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안 고르고 이제 이 노래를 고른 것은 뭔가 그 이후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색깔이 바뀌는 데 있어서
네.
안토노프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1989 앨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음악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렇습니다.
네.
이 1989 앨범이 올해로 발매 10주년을 맞는데
그러네요.
여러모로 좀 그 레거시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전작 레드에서 변화의 기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이 앨범은 정말 전향적이었거든요. 듣기 편한 팝송이지만 좀 80년대 신스팝을 엄청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어쿠스틱 기타의 설자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앨범 이후로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은 거대해졌고 또 다룰 수 있는 음악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 앨범에는 딱 세 곡밖에 참여를 안 했지만 저는 잭 안토노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를 기억하신다면요.
맥스 마틴보다 더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맥스 마틴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서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가 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요.
다만, 맥스 마틴의 노래를 가지고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캐릭터가 전달할 순 없습니다. 맥스 마틴의 무수히 많은 히트곡들을 떠올려보건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맥스 마틴과 잭 안토노프의 차이점에 좀 집중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스위프트 특유의 그런 팝적인 곡 구성이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여기에 안토노프의 색깔이 배어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맥스 마틴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게 정말 명확하잖아요. 어떤 스타일이든 말만 해. 내가 최고의 그렇죠. 멜로디 만들어줄게.
맞아요.
반대로 안토노프는 팝송을 최고의 팝송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네.
너희들의 색깔을 내가 좀 잘 끌어내줄게 라는 쪽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캐릭터를 완성시켜주는 작곡가를 만나는 건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죠.
자신을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모로 재밌는 게 자신을 조력자의 위치에 최대한 놓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지문을 남겨놓는 작업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맥스 마틴이 그 조력자였어 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되진 못했겠죠. 아까 앞에 그 둘하고 비교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에게는 퀸시 존스라는 꽌씨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떠나고부터 팬들이 점차 실망을 하기 시작.
인빈서블 앨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위대해지죠. 마이클 잭슨의 커리어는. 그런 꽌씨는 카니에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이지죠. 그 사단을 떠나고 부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대신 그런 카니에 웨스트의 그런 조력자는 누구죠? 없습니다. 지 혼자예요.
자기 혼자 송캠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분열해버릴 때까지 태우죠.
실제로 분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홍준표 보듯 하지만 스스로 해냈거든요. 이 두 케이스는 쉬워요. 어렸을 때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봐준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자기가 다 대천재여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적인 커리어를 어린 시절에 다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서 그 다음에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슈퍼스타 몇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리고
잭 안토노프의 유니크한 지점입니다.
그 전환의 중심에 잭 안토노프가 있죠.
그렇습니다. 두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라나 델레이와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을 셋 대라고 하면 그 다음은 로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드의 2017년작 그린라이트를 듣고 오겠습니다. 데뷔 앨범 퓨어 헤로인이 나올 때만 해도 로드는 그냥 뉴질랜드에 곡을 잘 쓰고 노래를 잘하고 칙칙한 천재 같은 친구 하나 있구나.
당찬 싱어송라이터.
네.
실제로 보이가 데이빗 보이가 로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로드도 데이빗 보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추모 무대도 했었고.
네.
이때 로드를 보면은 빌리 아일리시의 비할 만큼의 센세이션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여타 팝스타들과 좀 차별화되는 구석이 있긴 했어요. 갑자기 뉴질랜드에서 건너온 10대 소녀가
네.
팝스타들의 허영을 막 비난하면서 난 너희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4년 후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던 루키를 잭 안토노프는 데이빗 보이와 프린스를 합해놓은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네. 캐릭터가 이때 잡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17년 앨범
멜로드라마
가운데서 그린라이트를 들었습니다.
네, 잭 안토노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커리어 최고의 순간
네, 함께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스위프트의 1989, 라나델레이의 노먼 피킹 로벨, 그리고 로드의 멜로드라마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해 NME가 뽑은 최고의 앨범입니다. 멜로드라마.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매체들이 이 앨범에 찬사를 보냈고
네.
켄드릭 라마와 함께 그래미 올해 앨범상 아주 유력 후보로 뽑혔지만 브루노 마스가 갖고 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두 곡의 컨셉에서 공통점이 읽힙니다. 글램락의 글램이에요. 정말 대놓고. 아 그리고 가수들에게 20대의 솔로 가수들에게 이거 해보라고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 잭 안토노프의 입장에서는 파트너를 고르는 일이 무진장 어려운 일인 겁니다. 게다가 이미 자신의 확고한 컨셉으로 성공을 거둔 가수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컨셉 해봐라 라고 한 70% 정도는 작곡가 측에서 권했을 것 같은데 이게 먹힌다는 거 지금 성공한 걸 우리가 아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고 한 변신이냐는 거죠. 네, 지금은 좋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앨범은 로드의 커리어에서도 가장 자기 고백적인 앨범이었거든요. 앨범 예. 전체를 관통하는 게 현타와 후회예요. 근데 저는 잭 안토노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음악적 스타일이 그런 이 앨범의 정서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리버브가 뿌옇게 끼어있고 공간감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굉장히 아티스트가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 참 잘해요.
안토노프의 프로듀싱을 듣고 있으면요.
웃기는 게 음악의 공간감은 엄청 큰데
그죠?
뮤지션이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걸 메시지로 보컬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게 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펀 앨범이 중요합니다. 펀 앨범이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내 옆 친구가 말 그대로 드라마 같은 노래를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청춘 뮤지컬 영화
맞아요
같은
맞아요
네 이런 두 곡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커리어에서 특이한 점은 계속 쉬지 않고 자기 밴드 음악을 했다는 건데 그 밴드가 참 여러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블리처스죠.
블리처스라는 밴드의 노래를 들고 오셨습니다. 올해 나온 노래 모던 걸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메시지가 복잡하게 만든 케이크처럼 다층적으로 쌓여있는 음악들을 듣다가 지난주에 김현우 평론가하고 월간 윤종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달 내에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런 거 할 시간 없다.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래서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블리처스의 음악이 그렇습니다.
이게 멤버들이 보면 모든 악기를 다 다뤄요. 지금 몇 사람이 이제 색소폰을 물었는데 이 사람들 다 작곡도 하고 모든 악기를 다 다루는 즉 이제 전문 용어로 찍새.
찍새요.
여기저기 이제 작곡하고 송캠프 가고 뭐 이런 게 주업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모여서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게 늘 부러워요. 저런 거 잘하는 뮤지션들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한 분위기가 머릿속에 있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흐트러지지 않은 티가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얼터너티브 밴드가 뉴웨이브 음악을 듣다가 좋아서 그런 비슷한 거 해보자고 했네 정도까지는 딱 알겠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저는 잭 안토노프의 이 음악적 커리어를 보면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인디적인 문법을 차트 상위권의 팝음악에 수혈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위대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을 저 지구 저 너머까지 내가 퍼뜨려보겠다.
네.
근데 못다 펼친 안토노프의 이상이 궁금하다면 블리처스의 앨범들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블리처스는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직장인 동호인 밴드 같지 않고 쉬지 않고 정식 활동을 하고 있고
맞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미국 락 차트나 얼터너티브 차트에서 이름을 오르내리는 밴드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코첼라에서 공연을 펼쳤는데 개인적으로는 존 바티스트와 함께 이번 코첼라 최고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심각한 스위프티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전 장담해요. 블리처스라는 밴드를 봤다. 끝! 이 사람이 저 노래 쓴 사람이야를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잭 안토노프는 이제 모든 스위프티들이 알고 있지만 이게 블리처스 음악까지 가기에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 블리처스의 이름이 제대로 스위프트의 디스코에 들어갔던 건 엔티 히어로 리믹스 트랙이 있어요. 블리처스가
맞아요. 네. 거기에는 잭 안토노프의 보컬도 들어가 있죠.
딱 한 번.
맞아요. 네.
그것 빼고는 담쌓은 듯 아무 상관없는 듯 블리처스의 활동만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2014년에 이 블리처스 첫 앨범부터 이 로드의 노래까지 우리가 쭉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저는 80년대 어딘가의 에스테틱 였어요.
그래 보여요.
네, 신스팝, 뉴웨이브 그리고 이 양반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앨범 이 노래에서도 스프링스틴스러운 무언가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질주감.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질주감도 아니고 뭔가 이 하트랜드 록에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그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뉴웨이브 감성이 있는데도 영국에서 나온 음악이 아닌 건 뻔히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 말씀하시니까 더 생각납니다.
이 스프링스틴스러움이 이 앨범 블리처스 음악을 들을 때 영국이라고 못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잭 안토노프의 음악을 소개하는데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간 동안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하는 것보다 더 답답합니다.
제가 스포티파이에서 잭 안토노프가 프로듀싱한 모든 노래를 들어보자 누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놨더라고요. 24시간짜리여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 낭비급이에요.
네, 이건 안 되겠다.
네. 대체 음악을,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활동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부지런하기까지 한 거죠.
네. 잭 안토노프가 그러합니다. 잭 안토노프의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볼트 시간이에요. 이번 주 볼트 시간은 뭐 스포츠 팬들을 위한 시간입니까?
어쩌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세븐 네이션 아미를 네. 골랐는데
제목을 처음 들어보셨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습니다.
아는 얼굴이구만 할 거예요.
네, 한 95%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 아까 첫 번째 트랙으로 들었던 라나 델레이의 화이트 드레스에도 화이트 스트라이프스가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서 축구 하이라이트 영상의 알고리즘이 뜨길래 봤어요. 근데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축구장 혹은 또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곡이고
맞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누가 골 넣으면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누가 골 넣으면 팬들이 또 이거 부르고 그러죠.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게 이 노래를 선곡하고 확정하고 그 다음 날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라인업이 나왔는데 잭 화이트가 헤드라이너로
아, 그래요?
확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른 거였는데
잭 화이트만 와도 이 노래 해줄 수 있나?
아 해주죠. 제가 22년에 잭 화이트 내한 공연이 네. 있어서 갔었는데
네.
물론 제가 간 공연 중에 외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긴 했어요. 근데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기타를 치면서 오 굉장히 미국스러운 이 기타 레전드의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물론 이 마지막을 장식한 건 당연히 세븐 네이션 아미였습니다.
연파 크리에이터가 대본 처음 내려오셨을 때 이제 쓰신 걸 보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기타 리프가 있는가? 많아요. 기억에 남는이라는 기준으로 하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지구인이 들어본 리프가 있는가?
생명력을 끊임없이 연장하고 있는 기타 리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음악 시장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래의 기타 리프 그 위상을 살펴보면
네.
이런 곡들에 비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라든가 건젤 로지스의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이라든가 이런 곡들. 그러니까 딱 기타 리프만 듣고 사람들이 입으로 따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큰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도 범용성이 이 노래보다 높은 노래가 인류 역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처음에 럭비에서 쓰였나 축구에서 쓰였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응원가로 온 유럽을 떠돌다가 복싱에서 쓰이고 미식 축구로 넘어오고 농구로 넘어오고 프로레슬링으로 넘어오고 지금은 저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타자도 이 노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빅터 레이에스죠 그 이제는 한 적어도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는 스포츠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마 네. 다가오는 인천에서 잭 화이트가 이 노래의 기타 리프를 연주하는 순간 아마 많은 관객들이 특히 국내 밴드만 보러 온 관객들이 요즘 많거든요. 이 관객들은 이 노래 저 사람 거였어?
하고 놀랍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내뱉을 겁니다.
네.
그 지난주에 NCT 도영의 노래를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럼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락음악인 건 분명한데 기타에 대한 의존도가 요즘 없다.
네.
그리고 또
K-POP의 특성.
맞아요. 그리고 록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밴드 플레이를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맞아요.
그렇죠. 다른 K-POP 뭐 투바투를 들을 때도 느끼는 거고.
그건 그거대로 좋아요.
네.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네. 영국 음악을 들어보면 되고요.
그렇죠.
이게 기타 리프인가? 테크니컬리? 아니요. 베이스부터 시작합니다. The White Stripes의 2003년 곡 Seven Nation Army를 노래로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 7알이 넘을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16년 대선에 트럼프가 이 노래 썼네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잭 화이트, 지금 잭 화이트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트럼프 혐오 글이 벌써 한 두 개, 세 개는 보여요.
그때는 뭐 아마 하청의 하청업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트럼프 줄 모르고 줬는지 뭐 모르겠네요.
거의 이거는 레이건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노래 쓴 수준인데. 네.
자, 시초는 UEFA 챔피언스 리그 2013년에 벨기에의 클럽 브리지스가 처음 썼대요. 문제는 이 팀은 디트로이트 팀인데 미국인들도 이걸 스포츠 보러 온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영국과 관련된 게 있으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잭 화이트는 정말 미국 철저히 미국적인 뮤지션이고
맞습니다.
그 본인 자체도 철저히 블루스 음악으로 그 뿌리를 뒀다가 미국의 대중음악사 전체를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그냥 다른 트랙들을 들어보시면 미국 가라지 락의 집대성이에요, 이 밴드는.
그래서 동시대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스트록스라든가 아틱 몽키스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럼요,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식 너절해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네.
아직 그 맛이 또 우리 감성에 오기 조금 이를지도 모르겠는데.
네, 21세기에 그걸 능수능란하게 잘 표현한 밴드가 드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올해 펜타포트에는 실리카겔도 나오고 고민 중독의 QWER도 나와요.
아, QWER 요즘 밴드가 나오는 뮤직 페스티벌이면 다 나오나 봐요. 네,
나온다고 지금 욕을 좀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왜 들어보세요, 가서.
그렇게요. 네.
잭 화이트를 보러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QWER을 보러 온 친구들이 잭 화이트를 보고 어떤 반응일까? 이것도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모두가 이 기타 리프를 따라 부를 수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는 세상에 기억에 남는 기타 리프라는 단어가 뭔가 굉장히 옛날의 산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에 세븐네이션 아미는 어떻게 보면 20년밖에 안 됐지만 역사적인 유물의 반열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20년쯤 더 경기장에서 들으실
저는 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기타 리프, 기타 리프로 기억에 남을 만한 노래 사례를 한 만곡 준비했다면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The White Stripes의 볼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연파 크리에이터 곧 다시 만나요.
네.
여기까지 Amplified Podcast였습니다. 한 주에 스트리밍 10억을 넘긴 최초의 앨범, 스포티파이에서 조회수가 2억과 3억을 하루에 돌파한 최초의 앨범, 애플뮤직, 아마존뮤직, 스포티파이의 24시간 최다 조회수 기록 앨범, 무엇보다 빌보드 싱글 차트의 31곡을 한 번에 데뷔시킨, 같은 주에 1위부터 14위가 모두 같은 가수 같은 앨범의 노래인 앨범,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 앨범의 기록을 뛰어넘는 가수나 앨범이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또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스위프트가 앨범을 또 낸다면요. 끝!
XSFM입니다. MPFD